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네, 버버이 제국 하기로 한 날이죠. 오늘 8장부터 하겠습니다. 8장을 먼저 하는 이유는 단순히 흥미를 돋우기 위한 이유입니다. 8장을 하고 난 다음부터 1장부터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버버이 제국을 하면서 도어킹의 다른 저작물들을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버버이 제국 하나 끝내는데도 뭐 반년이 걸릴지도 몰라서 일단 이 텍스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저작물들은 또 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을 이제 강의할 때마다 제가 한국의 판례들을 소개하면서 하나씩 소개하면서 평소 같이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봄인데, 봄이 되니까 꽃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코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꽃가루도 조심하시고, 이 책을 이제 보실 때는 교환이 이제 완전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환은 이제 구조물, 뼈대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시고 실제로는 책을 잘 정리하시고 또 교환과 책을 같이 보면서 자기 손으로 한번 펜으로 적어서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것도 생각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8장의 내용은 법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해석론 이것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8장 제목이 보통법인데 영어로 하면 civil law죠. civil law는 civil law가 아니고 common law죠. common law는 civil law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영미법계의 이제 불문 민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륙계에서는 성문법전이 한국에도 이제 독일과 일본을 개소해서 성문민법전이 있고 그런데 영미법계에는 재정법이 규율하는 영역 이외에는 판례법을 통해서 그 법적 원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특수한 영미법 체계의 틀 내에서 보통법에 대한 경제적 법 해석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문법 체계를 취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특정한 법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경제적 부를 극대화하는 해석이 그 기초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데에는 제 8장의 논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경제학적 해석. 근자의 근자라는 것은 이제 1960년대 이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자의 대형 해석론 하나가 등장하여 미국의 법률가들을 흥분시켰고 영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고의 없이 야기된 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리의 경제학설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사회적 편익이 비용을 넘어선다면은 그런 상태를 유도하기 위한 배상 부담 원칙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392페이지 문단 1을 보시면은 이 원칙에 따르면 내가 안전장치를 달지 않아서 너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나는 너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 즉,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이, 사고의 기대 손실, 즉, 사고가 일어날, 안전장치를 달지 않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여 사고 비용에서 뺀 비용보다 적다면 그렇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안전장치를 다는 데 드는 비용과, 그 다음에, 안전장치를 달아가지고 감소시키는 어떤 사고의 비용,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쨌든 각각의 경우에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안전장치라는 것은 다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상식을 파괴하고, 비용 편익 계산으로 모든 것을 이제 환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게 위험한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험한 공작물이 실제로 생산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공작물이 사회에 부를 많이 생산하는데 그 위험한 공작물의 안전장치를 달지 않으면, 생산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안전장치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그것을 조작하는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더라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바로 법에 관한 경제학자 해석론인 겁니다. 2절, 공동체의 부와 코스 정리. 경제 원칙을 최고의 원칙으로 인정하는 정치인이라면은 사고 비용의 부담을 결정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첫째가 공동체의 부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공동체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경제 원칙이라는 거죠. 공동체의 부에 대한 정의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경제학설은 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는데, 공동체의 부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치의 총합이며, 그 가치는 그것을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고, 지불할 수 있는 화폐 또는 화폐 가치의 최대량이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있거나, 돈을 내려고 하는, 그 대상의 총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돈을 내고 있는 것은, GDP로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돈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기꺼이 돈을 내고자 하는 것은 이제 환경이라든지 그런 이제 공공재의 가치도 공동체의 부 내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케이스 1 393페이지. 교환은 제가 보라고 하실 때만 보시고, 책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문단 2에, 재화나 용역의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가치는 바로 그 시장 가격이다. 제가 아까 말한 GDP 같은 케이스 1이고, 케이스 2. 적절한 시장이 없다면, 지금 적절한 시장이 없던 그것의 가치는 사람들이 시장 가격이라면 지불할 용의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을 가격이다. 그래서 지금 대기 오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깨끗한 대기에 대한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죠. 근데 그 시장이 만약에 형성돼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불할 가격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시장 거래가 불가능할 때는 교섭이 가능하고 교섭을 하였더라면 그들이 갖게 되었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즉 시장을 모방하는 경우 부는 증진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의 정태적인 정의를 내렸고 또 그것을 동태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원칙이 시장 모방적 규칙을 받아들여서 교섭이 가능하고 교섭을 하였다라면 그들이 갖게 되었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 즉 정치인이 그렇게 입법하고 또 공직자의 일부인 판사들이 그렇게 판결함으로써 부는 증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단 3. 두 번째로 이제 정치인은 법규를 설계해야 되는데 경제 원칙을 받아들이고 공동체의 부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받아들일 때 법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코드 정리를 설명할 때 유무하게 등장하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농장 곡물과 불티를 내는 철도의 문제죠. 그래서 어떤 농장 옆을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가 일으키는 불티가 농작물에 불을 내서 그 철도에 인접한 곡물을 소실했어요. 열차가 막 달리니까 그 옆에 농작물을 기르고 있는데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농작물이 타거나 이랬다는 것이죠. 이때 농장주가 이 손해를 감수해야 할까? 아니면 열차 회사가 농장주에 배상해야 할까? 여기서 어떤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면은 열차 회사가 가만히 있는 농장주를 에게 어떤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그 손해는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대로 열차는 가만히 달리고 있는데 괜히 농장주가 그 옆에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열차를 마음껏 못 달리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자라면은 경제적 사실, 경제적 이 가치관계에 따라서 선택을 달리하게 될 것입니다. 케이스 1은 다음과 같은 조건입니다. 조건 1에서 열차 회사가 열차의 운행 속도를 줄여서 불티를 일으키지 않게 한다면, 그러니까 열차 속도가 줄어드니까 그 회사의 수익이 천만 원 감소된다. 그리고 조건 2. 열차가 열차 회사에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속도로 빠르게 운행한다면, 농장주는 1,100만 원어치의 곡물을 잃게 된다. 자, 그러면 이걸 케이스 1이라고 합니다. 조건 1과 조건 2가 지금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을 케이스 1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차가 느리게 달리면 천만 원이 손해고, 열차가 빠르게 달리면 1,100만 원이 손해죠. 물론 가까이 보면 천만 원 손해보는 사람은 열차회사, 1,100만 원 손해보는 사람은 농장주이지만, 전체 사회 공동체의 부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열차가 느리게 달리는 것이 좋겠죠. 열차 빠르게 달리면 100만 원더 손해니까. 그래서 케이스 1의 경우에는 기차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 그 공동체의 부를 가장 극대화하게 되는 것이고, 열차의 속도를 줄이도록 손해배상 책임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393페이지, 사례 2는 케이스 2, 경제적 사실 정반대인 경우다. 넘어가서 조건 1, 열차의 속도를 줄이면 회사는 수익이 1,100만 원 감소되고, 조건 2,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농장주가 1,000만 원의 수익이 감소된다. 이 경우는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것이 낫죠.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면 1,100만 원,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1,000만 원.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100만 원더 손해니까 열차는 계속해서 빨리 달리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케이스 2의 경우에는 농장주에게 손해를 감수하게 함으로써 열차의 속도를 줄이지 않게 할 것이고 아까 봤던 케이스 1의 경우에는 열차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여 기차의 속도를 줄이게 할 것입니다. 자, 여기가 다가 아니고 문단 4가 이제 핵심이죠. 그런데 경제적 사실에 관한 가정을 하나 추가하면 놀랍게도 입법자가 어떤 규칙을 두든 간에 공동체의 부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게 된다. 그 가정이란 열차회사와 농장주 사이의 거래 비용이 0이라는 가정입니다.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자신의 손해를 측정하고 그렇게 측정된 손해에 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교섭하고 그리고 교섭하고 만나고 뭐 회의하고 뭐 이런 데 드는 여러 가지 그 과정에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비용뿐만 아니라 귀의 비용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습이 모두 시간이 드는데 그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할수 있었다면 그 시간도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이걸 거래 비용인데 열차에서 농장주사의 거래 비용이 0이라는 과정을 만약에 우리가 가정적으로 추가한다면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나오게 됩니다. 즉, 자, 이 과정을 추가했을 때의 결론, 즉, 입법자가 어느 쪽으로 규칙을 제정하든 간에 즉, 다음은 이제 결론이 아니고, 거래 비용의 0이라는 가정의 설명하는 것이죠. 양당 사자가 그 결과를 변경시킬 사적 약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이때 양측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거래 비용이 0이라면, 열차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든, 농장주에게 손해를 감수하게 하든, 공동체 전체의 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케이스 2의 경우 먼저 살펴보죠. 케이스 2의 경우 조건 1 별표와 조건 2 별표가 있는 케이스 2의 경우에 열차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면이라고 지금 인쇄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있다고 해도를 오자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면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통해요. 열차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해도 열차 회사는 여전히 속력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0이라면은 자기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속력을 줄이지 않을 수 있는가? 여기 이제 394페이지 맨 밑에서 둘째 줄. 왜냐하면, 여기 이제 왜냐하면 표시 삼각형 점 거꾸로를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열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는 이유는 열차 회사가 농장주에게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사이의 돈, 예를 들어서 1,050만 원을 배상한다고 합시다. 얼주와 철로 근처에 곡물을 심지 않게 하고,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만들고, 그러니까 부재소 합의를 한다는 것이죠. 농장주는 이를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부재소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소송 요건, 부재소 합의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 본안전 항변을 하게 되면은, 소송 요건 흥결로 이제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재소 합의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그 부재소 합의 관련해서도 병원 같은 데서 수술하기 전에 부재소 합의를 사인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모두 무효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거래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1,050만 원을 열차 회사가 농장주에게 주면 어떻게 양측이 모두 이익이 되게 되는가? 자, 열차 회사는 1,050만 원을 주고 열차가 계속 빠르게 달리는 A 선택과 아무 돈도 안 주고 열차를 속도를 줄이는 B 선택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되겠죠. 열차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데 A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열차 속도를 줄일 때 잃게 되는 1,100만 원과 1,050만 원 사이의 차액을 절약하게 되죠. 그래서 50만 원을 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차 회사는 그 선택을 하게 되고 농장주는 또 곡물을 심으면 1,000만 원을 벌게 되는데 1,050만 원을 열차 회사가 준다 그랬으니까 50만 원 이득이죠. 그래서 50만 원 이득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2의 경우에 열차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그러니까 원래 거래 비용이 0이라는 가정이 없으면은 농장주에게 손해를 감수하게 할 텐데 거래 비용이 0이라는 가정을 추가하게 되면 케이스 2의 경우에 열차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의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농장주에게 손해를 감수하게끔 법규를 정하는 것과 공동체 전체의 부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열차 회사는 여전히 속력을 줄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서로 교습을 하게 돼서 열차 회사가 1,050만 원을 내서 양쪽에 50만 원씩 이득이 되게 하는 그것이 될 것이다. 1,050만 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고 사실은 이제 1,000만 원 초과, 1,100만 원 미만이면은 어느 경우에나 교습이 성립되게 될 것이죠. 농장주와 열차 회사가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가정하에서는. 그리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 케이스 1의 경우를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를 처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헷갈리겠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도 아무튼 천천히 살펴봅시다. 자, 사례 1은 우리가 뭐였어요? 조건 1과 2가 회사의 불티를 일으키지 않게 하면은 그 회사의 수익이 1,000만 원 감소되고 조건이 열차가 빠르게 달리면 농장주는 1,100만 원어치의 곡물을 잃게 되기 때문에 열차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사회적 총부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 비용이 0이라는 가정을 추가하지 않았을 때는 열차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기차의 속도를 줄이는 방안이었는데 거래 비용이 0이라는 가정을 추가하게 되면은 열차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고 농장주가 손해를 감수하게 하더라도 여전히 기차는 속도를 줄이게 될 것이다. 즉 바람직한 사회적 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사회적 총부가 극대화될 것이다. 는 점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즉 395페이지 중간쯤 사례 1에서 농장주에게 손해를 부담시키는 경우 돼 있는데 여기 경우 뒤에 라도를 붙이면은 더 문맥이 매끄럽겠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열차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거래 비용 0이 아닐 때 결론인데 0일 때는 농장주에게 손해를 부담시키는 경우라도 곡물은 여전히 경작될 것이고 공동체는 다른 결정을 한 것과 똑같이 부를 확보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다시 동그라미 땡땡땡 역삼각형 이번에는 농장주가 열차 회사에게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사이의 돈, 1,050만 원을 농부가 준다는 거죠. 열차의 속도를 줄이게 하는 어떤 협상을 제안하게는 왜이 협상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가? 농부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손해를 감수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데 아예 손해를 감수한다고 내가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곡물을 아예 안 심으면 1,100만 원 손해란 말이죠. 근데 법을 어기는 형법 어기는 게 아니고 민법에서 불법 행위를 한다는 거죠. 불법 행위를 해서 곡물을 심었는데 이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손해를 일단 곡물을 심어버리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열차의 속도를 줄이게끔 협상에 나선다는 거죠. 농부가 그래서 1,050만 원을 주면은 농부는 곡물을 심어서 1,100만 원의 돈을 벌었고 거기서 1,050만 원을 빼면 50만 원이 이득이죠. 곡물을 선로 근처에 안 심었을 때보다. 한편 열차 회사는 속도를 줄이면은 1,000만 원 손해인데 줄이면 1,050만 원 준다니까 50만 원더 이익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농장주가 협상에 나서서 열차의 속도를 줄이게 할 것이고 열차의 회사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면은 열차 속도 줄이는 것이 케이스 1의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태이기 때문에 결국 총부는 극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케이스 2의 경우에는 열차 회사가 불법 행위를 감행하는 것이죠. 불법 행위를 감행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재소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그 법규의 손해배상 책임을 중립적으로 만들고 또 사례 1의 경우에는 농장주가 협상에 나서서 개소해서 곡물을 심음으로써 농장주에게 간 손해배상 부담 책임을 또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중간에 있죠. 1,000만 원 사이의 차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에 그래서 동그라미 치고 결론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거래 비용이 0이라는 가정에서는 입법자가 어떤 내용의 입법을 하는가는 전체 공동체의 부에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물론 다음에 옆에다가 소득 분배의 모습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설명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입법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열차 회사와 농장주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입법자가 열차 회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경우에는 당연히 열차 회사의 소득은 줄고 농장주의 소득은 늘어나죠. 그 반대의 선택을 하면은 어쨌든 손해를 감수할 책임을 지는 쪽이, 손해 감수할 책임 혹은 배상 책임을 지는 쪽이 당연히 분배의 측면에서는 악화될 것입니다. 이것도 계산해 보시면 나오는데, 시간 나시면 계산을 해 보시고, 매우 크게 차이가 나죠. 그러나 그 자체는 부를 심사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심사는 공동체 전체의 부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어느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이익을 보는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법의 해석을 위한 이 법에 대한 경제적 해석, 경제학적 해석의 초점은 사회적 부의 극대화지 어떤 일방의 소득 을 증가시키거나 소득 분배를 개선하거나 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396 페이지 문단사의 중간이죠. 그런데 이제 거래 비용이 0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쓸모없는 분석 아니냐? 실제로 거래 비용이 0인 경우는 없죠. 그 밑에 이제 거래 비용이 0인 경우가 왜 없는지 기회 비용의 문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주가 한가한 시간에 법률책을 읽어두어서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데 농장주가 한가한 시간에 법률책을 읽어둬도,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한가한 시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아주 쪼개가지고 법률책을 읽어둬야지 계약에서, 습격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부재소 합의를 하면서도 부재소 합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관할 합의를 하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등 되게 불편한 관할을 합의하게 돼서 재판이 일어나면 비행기 값만 몇백만씩 깨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책을 읽으려면 매우 열심히 읽어야 된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약 고용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들 것이고, 또그 법률책을 읽거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비용과 같이, 회계상 나타나는 비용뿐만 아니라 1,050만 원을 낼까 1,075만 원을 낼까를 고민하는 시간에 영농 지식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할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기회 비용도 거래 비용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래 비용이 클 때에는 그들은 공동체의 부를 증진시킬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입법자가 케이스 2의 경우에 철도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었다면 철도 회사는 농장주가 철로 근처에 곡물을 심지 않겠다는 약정을 얻어내기 위하여 1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클 때에는 1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거래 비용이 1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약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철도 회사가 예를 들어 1,050만 원을 배상 보상 비용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철도 회사가 거래 비용이 0일 때 남는 게 50만 원인데 현실 세계로 돌아보니까 사실 거래 비용이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를 통해서 50만 원 남겼어도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00만 원 하면은 마이너스 50만 원이기 때문에 애초에 협상하지 않은 것보다 더 손해죠. 그래서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정을 할 바에 그냥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열차에서는 속도를 줄이게 될 것이고 케이스 2의 경우에는 열차가 빠르게 달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태인데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결국 사회는 전체적으로 부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적이 있는데 이 지적은 비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당연히 그 모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적이죠. 이 모델을 제출한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396페이지 문단 5. 그러나 경제학적 해석을 따를 때 거래 비용은 0이라고 가정하는 이론적 연습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론적 연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장 모방적 규칙에 따른 법 제정이나 법 해석을 하기 위한 이론적 연습으로서 거래 비용 0이라는 코드의 정리를 연습하는 것은 훈련의 과정이다. 왜냐하면 1. 동그라미 1. 이것은 거래 비용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시켜주며, 두 번째로 책임 부담을 결정하는데 실천적인 조언을 준다. 실천적인 조언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교안을 보시면은 어떤 규정이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낳는 경제적 행동 유형에 더 접근하도록 할 것인가? 두 번째, 거래 비용이 더 적게 발생하는 데 되는 쪽으로 책임을 부담시킨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입법을 하게 되는데 거래 비용이 0이라는 이론적 연습이 실천적 조언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천적 조언 1번은 조로마자 1번은 뭐랑 같은 말이냐면은 권위권에 대한 최고 가치 평가자에게 권위권을 부여하게 되고 이것은 최소 비용 회피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 예를 들어 열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이 그 사회의 조건 하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이다. 그러면 열차가 속도를 줄이게 하려면은 그 권위권에 대한 최고 가치 평가자는 바로 농장주인 것이죠. 농장주가 1,100만 원 손해를 본다 그랬죠. 불체가 나오면은. 그래서 그 권위권이라는 것은 그 어떤 불법 행위 영역에 있어서 어떤 권리를 갖는 것이죠. 보상을 받을 권리 이런 것을 혹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권리. 이런 권위권에 대한 최고 가치 평가자는 농장주이기 때문에 농장주에게 권위권을 부여하고 또 최소 비용 회피자에게 책임을 부여한다는 말과 동일하죠. 열차 회사는 어떤 책임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손해죠. 농장주는 1,100만 원 손해니까 열차 회사가 최소 비용 회피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번 로서로마자 1번이고 서로마자 2번은 거래 비용이 더 적게 발생되는 쪽으로 책임을 부담시킴 돼 있는데 이 말은 거래 비용이 많이 드는 자에게 권위권을 부여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이 적게 드는 쪽에서 교습을 시작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열차 회사는 뭐, 변호사도 당연히 있겠죠. 사내 변호사도 있고, 열차 회사는 직원 불러가지고 직원이 그런 일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쫙 돌아가면서 농장주가 뭐 선로 근처에 한두 명이 아니겠죠. 수백 명일 텐데. 그래서 수백 명쫙 돌아가면서 일괄해가지고 일괄 계약을 맺고 이런 게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반면에 열차 회사는 가만히 있고 농장주들이 열차 회사로 달려가서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변호사도 고용해야 되고 일일이 변호사도 다 고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많이 드는 자 농장주에게 권익권을 부여하면은 열차 회사가 자신의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재소 합의로 이제 회피하고 보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열차 회사 쪽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냐. 그것이 사회적 불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 비용 이용이 아니라고 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결론들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그래 비용 이용이라는 어떤 가설적 원형부터 시작해서 그래 비용 이용이 아니라는 모델 수정 조건을 추가했을 때 어떻게 법규를 설계해야 되느냐 하는 결론을 찾아내는데 중요하다. 그럼 잠시 쉬고, 삼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